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마태복음 13장으로 모시겠는데 13장 24절 말씀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어요.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상황을 그 비유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뿌려진 씨 가운데 4분의 1만이 좋은 땅에 심겨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4분의 3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잠자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의해 보아야 되겠죠. 거기에 보시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뿌리는 자는 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그러는데 그럼 원수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단인 것입니다. 그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가라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교리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뿌리는 유형은 아주 다양하죠. 26절을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먼저 자라기는 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구별하건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나올 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그곳에서 가라지를 골라 뽑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도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도 우선 겉으로는 참된 종교인 양 그럴듯한 가르침을 앞세우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그들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거짓 교리를 믿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에 대해 책임져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또 씨 뿌리는 자는 알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잘 해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것들 모두를 함께 자라도록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이삭이 나면 그것이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 두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곡식도 자라고 있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면으로 보아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즉 곡식이 이삭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만큼이나 성경이 많이 가르쳐지고 배포되어진 적이 과거에 일찍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점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또 그 말씀대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놀라운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곡식들이 많은 열매를 맺고 지금 자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또한 점차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많은 가라지가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좋은 곡식마다 가라지가 훨씬 더 크게 그리고 많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마구 섞여 있는 상황에서 가라지만을 뽑는다는 것은 자칫 좋은 곡식도 뽑아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가라지를 뽑는 일보다 좋은 곡식을 뿌리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어요. 저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일이죠. 그것이 저의 책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 교회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참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조직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인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미 있게 새기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실 정확히 분별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자들이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 안에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의 좋은 식음석이 된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주님은 낫을 대어 곡식과 가라지를 나눠 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아주 정밀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 아시는 게 좋고요. 이제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에 등장한 씨와는 다른 종류의 씨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성경을 해석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13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겨자나무는 교회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성도들 있잖아요. 개개인에 대한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개는 열매 맺는 나무들을 대개 이제 신자를 가리킬 때가 많은데 여기서 겨자씨는 보통 양념으로 쓰이지 음식으로서의 가치는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것은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 곡식도 아닙니다. 다만 미각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뭐 냉면이라든가 편냉면 이럴 때 그 겨자를 넣어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겨자입니다. 그래서 겨자는 여러분이 주식으로 삼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겨자는 거대한 참나무처럼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모지 같은 데서 제일 잘 자라고 번성하는 관목이죠.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겨자씨가 모든 식물의 씨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닌 거죠. 그보다 더 작은 씨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그들이 알고 있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씨 가운데 가장 작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기로는 정말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였습니다.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했어요. 당연히 나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씨는 놀랍게 성장해 새들이 깃들이기에 충분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 하는 겁니다. 누룩의 비유가 기독교의 내적 상태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면 이 겨자씨 비유는 기독교의 외적 성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개조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은 세상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지역은 기독교권이라고 불리는 곳도 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조직교회의 외적 성장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고요. 사실 교회와 세상은 소름 끼칠 정도로 서로 밀착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구별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겨자가 아니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여기에 새들에 대해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새들의 어떠한 상징을 부여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겨자나무가 크게 자라 공중의 새들조차 깃들일 정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가 무엇을 의미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나무가 그만큼 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겨자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가 등장한 것이지 새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는 천국이 처음에는 지극히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확장된다는 것을 강조하긴 위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나타나는 누룩의 비유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자, 이제 살펴보게 될 누룩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핵심이 되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마태복음 성경에서 핵심이 되는 그 장을 꼽으라면 여러분들과 나누었잖아요. 13장이 바로 대표되는 장이라고요. 그 13장 중에서도 33절은 13장의 핵심 규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33절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규절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3절 어떤 내용인가 좀 보지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의 요점은 일단 밀가루 속으로 들어간 누룩은 그 전체가 모두 부풀 때까지 발효 과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시민은 삶의 전 영역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 헌신과 존귀와 영광 모두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누룩은 다른 곳에서 나쁘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여기서도 나쁘게 인용되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 누룩은 분명히 천국 또는 왕권, 즉 그리스도의 법칙이 기꺼이 마음과 사람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룩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가루 서마를,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을 부풀게 하듯이 지배할 때가 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33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33절 다음에 34,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본문에 내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아주 새로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비유로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들은 결코 구약에서는 계시된 적이 없는 말씀들입니다. 36절 가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제자들도 그게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떠나사 제자들을 그분 가까이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지 비유를 이제 하나하나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러신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내용을 좀 읽는 것이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 내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그분이 말씀하신 예언을 헛되이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시대를 거쳐오면서 아주 정확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볼까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모든 악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이 흉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 심판하실 겁니다. 42절로 43절을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아주 단호한 말씀들이 꽤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의 심판은 어디에다 비교해봐도 그 공정성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세 비유들은 천국의 다른 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44절을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비유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유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값진 보화를 얻었기에 다른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값진 보화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귀중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얻어야 할 값진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값진 것을 발견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이란 보화도 이처럼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이 되나요? 그렇게 된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걸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귀한 이 비유의 교훈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RNL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두란노 컬러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우편번호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